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디 대통령과의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디 예멘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한 데 이어 다른 지역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자 지난 3월 사우디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구호단체들은 도움이 절실한 예멘인들에게 식량과 생필품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항 등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사우디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공습이 중단되는 동안 어느 쪽도 추가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구호품 전달이 가능하도록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모든 예멘 사태 당사자들이 인도주의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모술 인근의 이라크 최대 정유시설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ISIL이 바이지 정유소 일부를 장악했다며 이라크군이 여전히 시설 내부에 남아있지만 시설을 다시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지 정유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모술에 가까워 이 시설을 장악하는 세력이 결국 모술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런 대변인은 그러나 전투가 어렵다고 해서 정유소를 장악하지 못한 채 ISIL로부터 모술을 탈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 택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남부도시 청두 당국이 어제 우버 택시 청두지사 사무실을 조사했습니다. 청도시 교통위원회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우버 택시 직원들을 면담하고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주에도 남부도시 광저우의 우버 택시 지사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관리들이 이 업체의 적절한 사업 허가증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오늘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어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각각 33%와 32%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해 노동당과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3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수도 부준브라에서 피에르 은쿠룬지자 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충돌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한 뒤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의 3선 도전은 중임까지만 허용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룬디 헌법재판소는 최근 은쿠룬지자 대통령의 이번 출마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3선 도전을 발표한 지난달 26일에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1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클라호마와 캔자스, 네브라스카주 등에서 어제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50여 차례 발생해 가옥 3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오클라호마 시티로 적어도 12명이 다쳤으며 가옥 35채가 파손되고 전기도 끊겼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또 하루 만에 거의 200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중동 국가 카타르의 건설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nd they are weakened by regimes that hold 100,000 of their citizens in prison.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이 압박을 할 경우에 이를 발사할 것이라고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동 국가 카타르의 건설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 회사인 CDC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VOA가 입수한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 간의 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의 회의 뒤 각자의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4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CDC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는 90명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근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측은 이 때문에 카테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북한 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감안해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90명만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나머지 노동자들도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 안전 규정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할 경우 더 이상의 협상 없이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지된 물품인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고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 자재를 훔칠 경우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즉각 해고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회사의 체류 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CDC는 다만 이번에 해고된 90명이 다시 카타르에 입국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카타르에서 정부 건물과 특급 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매출 3억 달러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모든 자회사와 그 직원들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블록을 깔고 고층 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 지도국사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3년으로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 2010년 젠코가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VOA의 인터뷰에 응한 북한 노동자는 다시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가 돈을 착복해 자신의 수중에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인터뷰를 대독했습니다.
죽어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느 사람 다 긴다고 쟤는 제 돈 벌떡 나오더니
나는 죽어도 다시는 안 옵니다.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외는 제 돈 벌자고 나오지 지배인, 당비서 돈 벌자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카타르 재외건설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배인 당비서 돈 벌어줍니다.
이 노동자는 한 달에 네 번 매주 금요일에 쉰다며 명목상 월급은 미화 $750지만 충성 자금과 잡비, 저금 등 경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5일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특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4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을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특히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 정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And they are weakened by regimes that hold 100,000 of their citizens in prison camps, working them to death and forcing children.
오늘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국 국민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자녀들이 부모가 처형되는 모습을 보도록 강요하는 정권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같이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와 통폭탄을 사용하는 정권들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2차 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nstantly ask ourselves whether we are doing enough to defend the principles they fought.
그들이 보호하기 위해 싸운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리가 서류상에만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것은 지구상에서 북한이나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범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데 중국 측과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두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초기 조치로 핵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요원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본부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앞으로 수개월이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탐색적 대화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관건으로 대화 개최에는 조건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탐색적 대화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황 본부장은 또 한중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어떤 행동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면서 관계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미한 6차 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을 갖고 미국 측과도 탐색적 대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북한과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 대다수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기구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통일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올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1%는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고 내년 상반기에 열어야 한다는 답변이 10%, 그리고 당장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올 상반기 안에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9%를 차지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인권 문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갈등을 푸는 지름길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4배를 초청해 개최한 주한외교단 리셉션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등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는 첩경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이나 인권 같은 북한 관련 현안은 물론이고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통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가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라고 상기시키며 통일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통일 준비 작업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의 새로운 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며 참석한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힘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흔히 국제정치란 냉엄한 현실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만이 행동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본이 든든하게 뒷받침될 때 서로가 더 큰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고 국가 간의 공동 이익이 커지면서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신뢰 외교를 대외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사이버 안보와 같이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의 공통 분모를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역별, 그룹별로 주한 외교사절들을 접견한 적은 있었지만 주한 외교단 전체를 초청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스발도 파딜리아, 교황청 대사 등 모두 109개 나라의 주한 상주 대사와 대사 대리 내외 170명, 그리고 녹색기후기금 등 12개 국제기구 대표 내외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이 압박할 경우 이를 발사할 것이라고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을 방문 취재 중인 미국 CNN 방송이 북한 고위 당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정부기구인 조국통일연구원의 박영철 부원장은 7일 2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개발과 정치범 수용소, 민간인 처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박 부원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압박할 경우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원장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경제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을 엄청난 자금을 핵개발에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며 경제 강국을 만드는 게 마지막 남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원장은 또 북한 내 정치범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는 없으며 일반 형사범을 수용하는 노동교화소가 있을 뿐이란 주장입니다. 박 부원장은 북한이 정치투쟁과 파벌, 정치적 분열이 없는 사회라며 그 결과 정치범이란 용어가 아예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 여러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등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 상태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들은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박 부원장은 북한 정권이 올 들어서만 고위 인사 15명을 처형했다는 한국국가정보원의 최근 한국 국회 보고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국정원은 이 보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해 15명의 고위관리를 처형토록 했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할 경우 고위 간부라도 본보기로 처형하는 등 강압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민간교류 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채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효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러한 각종 조치들은 5.24의 조치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허용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발표한 민간교류 활성화 조치 등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의 잇단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응하지 않은 채 5.24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논설에서 남북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제안하고 뒤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남 선정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5년 만에 이뤄진 한국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은 교활한 말장난일 뿐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도 남북 대화의 수요가 있는 만큼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의제들을 모두 포함해 남북 당국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화에 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해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이름을 붙인 최신의 잠수함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유관순 함인데요. 적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섯 번째 214급 잠수함 유관순 함의 진수식이 7일 오후 경상남도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1800톤급 잠수함인 유관순 함은 일제 강점기 시절 3.1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한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입니다. 유관순함 진수식엔 한민구 국방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유관순 열사의 조카 며느리인 김정혜 여사, 여성 독립운동가 조희옥 여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7일 브리핑입니다.
유관순함은 해군 함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이름을 한 명으로 붙인 잠수함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수식에서 공개된 유관순함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속력 20노트로 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함전과 대잠수함전, 공격 기뢰 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적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한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가 탑재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해성3가 오차가 매우 적은 정밀한 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그 토마호크와 거의 유사하게 매우 정밀하게 그 적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그 오차가 되게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적 지휘부 혹은 사령부에 몇 번째 창문인지 정확히 거기를 노려서 파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관순 함은 또 공기 부료 추진 체계를 갖춰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도 2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 항해가 가능합니다. 유관순 함은 내년 11월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해군의 잠수함엔 항일 독립운동가 혹은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선 선열들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214급 1번 한 명엔 한국 해군을 창설한 초대 해군 참모 총장인 손원일 제독을, 2번 함은 고려시대 왜구를 격퇴한 정지 장군, 3번 함부터는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등 일제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명명됐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 같은 한 명이 한국 해군의 함정 이름 명명 절차에 의거해 해군 참모총장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2002년 북한 경비정이 한국 해군 함정을 먼저 공격하면서 일어난 제2 연평해전에서 연평해전이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이 영화는 많은 일반인들이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해군의 2002년 제2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가 다음 달 11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당시 30분간의 교전 상황을 사실 그대로 담는 한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는 교전에서 살아남은 한국 군인들의 증언이 담겼습니다.
그 생생했던 그 현장은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나요. 사람들 막 비명들, 막 살려달라는 외침들. 막.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몸 안 살리고 쓰면서 옆에 전우들은 피하라고 챙기고. 그런 게 전우인 것 같아요.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들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한국 연평도 인근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가 근접 차단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 사격을 했고 인근의 제천 진해함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도 합류해 북한 경비정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반파된 채 퇴각하면서 끝났고 한국의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습니다. 30여 분간 계속된 교전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북한 측 사상자는 3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학순 감독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이 영화가 부대원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그로부터 오는 감동에 맞춰져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분들에 대한 기억이며 추모라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특히 한국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영화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제작 도중 자금이 부족했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해 3천여 명으로부터 미화 7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천안함 때 그 아들을 잃으신 그 어머니께서 정부 보조금을 이제 그때 받으신 걸로 거기서 일부러 또 후원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기 동생이 그 군대에 가 있는데 이런 사건을 보게 돼서 동생이 생각나서 후원을 하겠다는 어떤 여성분도 계셨었고.
한국은 매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젊은 한국 군인들도 다음 달 개봉되는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미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보냈습니다. 군인은 6월 말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강화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가 548만 스위스 프랑, 미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의 토머스 피슬러 평양사무소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분유 1,050톤을 지원했다며 6월 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이 분유로 슈퍼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혼합영양강화식품에는 쌀 우유 혼합물과 곡물 우유 혼합물, 옥수수 콩 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최근 공개한 2015 대북사업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부진과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식품은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지원한 분유로 지난해 북한 주민 9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스위스가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에 지원한 분유는 미화 3,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분유로 만든 영양 강화 식품이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올해 분유 외에도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938만 스위스 프랑, 미화 1,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같은 액수는 앞서 스위스 개발협력처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던 810만 달러보다 190만 달러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 1분기 중국을 정식 방문한 북한 주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4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인들은 주로 무슨 일로 중국을 방문하는지 또 어떻게 중국으로 가는지 등에 대해서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방문객 통계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이 3만 8,9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1분기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가 4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방문 목적별로 보면 취업이 2만 명으로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명 줄었지만 취업 목적의 방문이 절반을 차지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이나 사업상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6,200명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광 목적은 200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친지 방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방문자 수가 3만 4천 명인데 반해 여성은 5,400명에 그쳤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추세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와 기차, 항공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56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9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이중생활을 폭로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됩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경호원을 지냈던 저자는 이 책에서 카스트로 전 의장이 쿠바인들에게 보여줬던 검소한 모습과는 달리 왕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마약 밀매까지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이중생활. 쿠바 독재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17년간 경호했던 후앙 레이날도 산체스 전 중령이 폭로한 책의 제목입니다. 산체스 전 중령은 북한으로 말하면 호위사령부 소속의 특별경호원으로 지도자인 카스트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했던 군 엘리트 요원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전한 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산체스 전 중령은 자본주의의 안락함을 거부한 채 가난한 쿠바 주민들처럼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카스트로의 모습이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미국의 대규모 마약을 밀매한 위선적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산체스 전 중령은 카스트로 전 의장이 20여 채의 저택, 호사스런 요트와 카리브해의 섬, 돌고래와 거북이 농장을 보유한 채 이중적 생활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중세시대의 왕처럼 쿠바를 자신의 사유지로 여겼으며 자본주의의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특히 코카인 등 마약 밀매를 직접 지휘하고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냉혈한 이라고 산체스 전 중령은 주장했습니다. 산체스 전 중령은 지난 1988년 카스트로 의장이 집무실에서 내무장관인 호세 아브란테스 장군과 대규모 마약 밀매에 대해 나눈 대화를 엿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이 마치 마약 거래 조직의 대부처럼 밀매를 지시하고 미국의 마약 조직 두목이 쿠바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선처했다는 겁니다. 이어 카스트로 전 의장은 마약 밀매를 미국 사회의 부패와 와해를 위한 혁명 무기로 삼으면서도 이를 철저히 숨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산체스 전 중령은 지적했습니다. 산체스 전 중령은 특히 카스트로가 1986년에 MC부, 즉 통화 전환부를 설립했다며 하지만 이는 마리화나와 코카인의 은어로 마약 밀매 전담 부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국 당국의 마약 밀매 움직임이 포착되자 카스트로는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혁명 동지인 아르날도 오초아 장군과 호세 아브란테스 장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산체스 전 중령은 자신이 신처럼 숭배하며 전 삶을 다 바쳐 충성하던 카스트로의 이런 이중적 모습에 크게 실망해 현실을 바로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쿠바 체제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갖지 못했고 유능한 군인은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곧 개인의 행복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특히 오초아 장군이 끔찍하게 총살당하는 영상을 카스트로가 자신과 동료들에게 보도록 했다며 이는 자신에게만 헌신토록 하는 카스트로의 권력 유지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체스 전 중령은 이런 모습에 환미를 느껴 1994년에 제대를 시도했지만 카스트로는 자신을 감옥에 보냈다며 결국 10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멕시코로 탈출해 2008년 미국에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전 중령이 폭로한 독재자 카스트로의 이중적인 삶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새겨 안으시며 눈곱을 뜨겁게 적시신 경의하는 원수님.
움직이시던 걸음을 거듭 멈추시고 운하들에게 선조주시던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선수건으로 저조른 눈곱을 깎으시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 북한 관영 매체엔 인민복을 입고 가난한 인민들을 걱정하느라 밤을 지새는 어버이 수령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갑부들 이상의 호화 생활을 즐긴다는 증언과 지적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맨은 지난 2013년 영국 일간지 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의 호사스러운 삶을 소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길이 60m의 호화로운 요트와 연회, 사치스러운 음식을 즐기며 이른바 칠성급 호텔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드먼은 김 제1위원장만 이용하는 이 섬이 미국의 하와이 섬 이상으로 대단했다며 이곳에서 음주 파티와 제트스키 승마를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재일 위원장은 어떤 술이든 최고의 술을 갖춰놓고 5-60명의 사람들을 주위에 둔 채 칵테일을 즐긴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었다며 세계 최고의 거부도 김정은의 생활을 보면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요트들은 이미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돼 국제사회에 잘 알려졌으며 한 영국 매체는 이 가운데 한 요트가 700만 달러에 달하는 프린세스 95MY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정권이 2013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사치품 규모가 미화로 6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당국과 중국 세관의 북중 무역 통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특히 김정일 체제에서는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 규모가 3억 달러 안팎이었는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북한 주민이 아닌 평양의 특권층들을 위해 막대한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사치 생활과 또 권력 기반 유지를 위해 막대한 달러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최고 지도자의 이중적 생활뿐 아니라 마약 밀매를 직접 중앙당이 담당하는 것도 북한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0년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 창구인 중앙당 39호실을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마약 밀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9호실이 북한 각지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 평양 남부 지역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마약 메탄페타민을 생산해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밀수책을 통해 판매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그러면서 39호실이 이런 불법 활동들을 통해 북한 수뇌부를 위한 외화벌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측근들이 소중한 국가 자산을 사치품 구입에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6월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씨는 6일 VOA에 북한 김 씨 일가의 사치품 소비는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clear that every generation of the family has lived.
북한의 김 씨 가족은 3대가 모두 대대로 아주 값비싼 사치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란 겁니다. 뉴컴 씨는 국가 자산은 경제 개발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이런 행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약 5만 8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한 징용시설 7곳을 포함해서 모두 23곳의 일본 근대산업혁명시설을 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하려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부는 관련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반복된 등재 재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등재를 강행하여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정치화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유연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한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과정에 이미 한국과의 관련 논의가 있었나 보군요. 유네스코를 정치화한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그 유네스코를 정치화한 책임, 이 발언은 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에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에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가 정치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일 양국이 타협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 말 협의를 제안했었는데요.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최근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 이런 뜻을 전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번 논란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5월 중순에 열릴 한일 양자회담에서 주도적인 입장의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시설을 포함한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를 전면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강제징용시설만 제외시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등재 신청서에 그 한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 사실을 명기하는 그런 수정안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나요?
네, 6월 28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최종 결정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21개 위원국의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의 기본 취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강제노동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산업혁명시설로 미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유네스코 헌장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에게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나라별 순위도 5년 만에 세계 6번째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네, 참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라면 환율도 안정시키고요.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네, 이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서 1990년대 말을 IMF 금융위기를 겪어야 했던 한국으로서는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솔깃해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재정상태, 위기 관리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한국은 IMF 이후에 외환을 꾸준하게 모아서 2008년 말에 2012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또 2011년 9월에는 3,033억 달러로 3,0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은 4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3,699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그 호주 달러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절상이 됐고요.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 엔화도 미국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 환선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6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보다 앞선 나라가 어디 어딘지도 좀 궁금하군요.
예, 세계에서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무려 3조 7,300억 달러입니다.
네.
다음이 일본 1조 2,453억 달러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6,900억 달러 정도, 그다음이 스위스, 대만. 한국은 3,627억 달러를 기록한 브라질에 앞서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이 외환 보유액에서 세계 5위, 6위를 기록했던 것은 2010년 8월부터고요. 4년 7개월 만에 또 사상 최대 수준에 오른 것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한국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대변하는 새로운 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취업 전문 한 인터넷 포털 회사가 2015년 올해의 채용 시장의 재태를 보여주는 신조어를 소개했는데요. 취업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채용 시장을 반영한 단어로 이케아 세대, 취업 깡패, 오포 세대, 취업 구종 세트 등이 꼽혔습니다.
네. 이케아는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를 말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계 각국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매장을 갖추고 있는 뭐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이케아인데요. 실용적이고 세련됐지만 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케아를 한국 고용 시장의 세태 빗대 표현을 한 겁니다. 뭐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연수도 다녀왔고요. 뭐 인턴 경험 등 뛰어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낮고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이케아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취업 깡패는요, 다른 그 학과보다도 취업이 잘 되는 과를 가리켜서 문과 출신보다 이공계 출신 채용 비율이 높거나 우대하는 지금의 취업 시장의 그 추세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네.
주로 공과 대학이 이 취업 깡패에 속하는데요.
네.
공대생 중에서도 전화기, 그러니까 전자, 화공, 기계 전공자들이 대세라고 해서 취업 깡패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씁쓸한 취업 시장의 세태를 표현하는 말이기는 한데 이 비유가 참 딱 그럴듯하네요.
네네.
네, 그 외에도 숫자 5, 5가 들어간 5포 세대도 있고 취업 구종 세트라는 말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5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5포 세대입니다.
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취업이 어렵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 5포 세대고요. 취업 구종 세트, 취업에 필요한 필수 요건 7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뭐 학벌이라든지 학점, 토익 점수, 어학 연수 경험, 자격증, 뭐 공모전 입상, 뭐 이런 그 인턴 경력까지 포함해서 7개 세트가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 사회봉사 점수도 있어야 되고요.
네.
성형수술로 인한 뭐 인상의 변화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9가지 필수 요건 스펙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세태를 반영한 말이 바로 취업 구종 세트입니다.
네.
이 밖에도 30대가 넘어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기대 살거나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자녀를 비꼬아서 빨대족이라고
네.
하고요. 욕심 없이 현재 만족하면서 뭐 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발관 세대라는 신조어도 나와 있습니다.
네, 참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용어들이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영국에서 오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선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권당인 리쿠드당이 막판에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영국으로 가볼까요?
네, 앞으로 5년간 영국을 이끌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에 시작됐습니다. 전국 5만여 개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유권자 5천만 명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5년 전에는 투표율이 65%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까?
영국 하원 의석수는 650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650개 선거구에서 1등을 한 후보만이 영국 의회 웨스터민스터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영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국 총선 역사상 가장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재정 긴축, 건강보험 등 복지, 또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최저임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정당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잠재적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이 거의 박빙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어제 현재 보수당이 34%, 노동당 33%, 스코틀랜드 독립당 13%, 자유민주당 8%, 그리고 녹색당 5%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과반인 326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임이 되고요. 노동당이 과반에 성공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에드 밀리밴드 당대표가 새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엔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헝 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헝 의회라는 것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영어로 헝 알파벳 HUNG인데요. 이 헝은 여러 의미가 있죠. 이 가운데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의미에서 헝의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영국 총선에서 이렇게 헝의회가 된 사례가 5년 전이었죠. 지난 2010년을 포함해서 네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헝의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당 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5년 전에 보수당이 과반이 안 돼서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한 게 대표적이죠. 이번에도 4위가 예상되는 자유민주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에 모두 연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연정 협상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제3당 가능성이 높은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보수당과는 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노동당에 추파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는 스코틀랜드 독립당과는 연정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당들이 연정에 실패하게 되면 소수당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소수당 내각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합니다. 다른 정당들과 사안마다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게 됩니까?
오늘 선거는 밤 10시쯤 종료됩니다. 영국 언론들은 자정쯤이면 주요 지역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 오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 상원의원 선거는 없는 건가요?
영국의 상원의원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선거가 6년마다 실시되는데 미국과는 다르죠. 영국 상원은 세습 의원들 또 국가에서 지명하는 의원들 종교계 인사로 구성되는데 뭐 예전엔 귀족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입법 과정에도 참여합니다만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의회와 비슷한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당이 결정한 사안을 의결하는 형식적인 기구죠. 하지만 영국 의회는 직접 정부 예산을 의결하고 법을 만드는 강력한 입법기구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의원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하원 의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물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687명으로 영국 하원 650명과 규모가 비슷하고 양측 모두 5년마다 선거가 치러진다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영국에선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비밀선거로 치러지는 반면에 북한은 당이 지명한 후보에 의무적으로 찬성하고 강제로 투표한다는 차이가 있죠. 영국은 이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이 누군지 유권자들이 대부분 압니다만 북한 주민들 사이엔 사실 자신의 지역구 대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역시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11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연정의 마지막으로 합류한 정당은 구구 성향의 유대인 가정당입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지난 3월에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이 이스라엘 의회 전체 120석 가운데 3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반인 60석에 크게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연정을 시도하는 것이군요.
예, 6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주 동안 여러 정당들과 협상을 시도했는데 중도우파인 클라누당 또 정통 유대주의를 선호하는 유대주의당과 연정의 합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대인 가정당과 막판에 합의해서 총 61석을 확보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수당이 연정을 시도한 뒤 기한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의 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진땀을 흘린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런 마라톤 협상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애써 태연함을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96년을 포함해서 4선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겠군요.
맞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들과 연정을 이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이 그리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유대인 정착촌 건설도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석이 겨우 과반을 넘는 61석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정 합의 소식이 발표되자 진보 진영에선 피와 땀과 눈물의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